화상의 수준은 어떻게 있어요? 1도, 2도, 3도 이렇게 있었죠, 그죠? 예. 표피, 진피까지 침범이 되었고 화상이. 그다음에 물집이 생기면 몇 도? 2도죠. 예.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되었을 때는 3도죠. 예. 근육까지도 이때는 손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다음에 1도 화상은 표피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침범된 화상이 1도 화상이라 그러죠. 주로 우리가 햇빛에 이렇게 화상을 입었을 때 이거를 1도 화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험에 1도, 2도, 3단 연결해 가지고 정확하게 뭐 연결한 것은 올바르게 된 것은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화상이 우리가 돕는 방법은 쭉 지금 했죠, 그죠? 그래서 찬물에 몇분 이상 담그라고 했죠? 15분 이상 했죠, 그죠? 예, 5도에서 섭씨 12도 정도의 찬물에, 그죠? 그다음에 옷을 입은 상태에서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예, 옷을 벗기려고 하지 말고 잘라내라 이렇게 했죠, 그죠? 예, 팔찌, 귀걸이, 반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빼라고 했는데 이유는 예, 부종이 오면은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랬죠, 그죠? 예. 물집을 터뜨리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터뜨리지 말라고 했죠? 예,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자, 화상을 예방하는 방법을 지금 시간에는 이제 하겠습니다. 노인들은 주로 이제 시력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또 동작이 이게 반응이 느려요, 그죠? 반응이 느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빨리 이렇게 반응을 못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화상 이 뜨거운 물이 있는데도 내가 이 뜨거운 물이 어디서 떨어지면 빨리 피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같으면 금방 피할 텐데 그 피하는 게 어렵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저기 움직이는 게좀 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또 눈에 안 보여서 그렇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주로 뜨거운 물에 의해서 이제 화상을 많이 입는 게 노인 화상이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잘 움직이기가 힘들고 시력이 약하고 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물도 이렇게 들다가 끓인 물 들다가 쏟아버리고 그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독립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게 좋아요. 아이고 움직이기 힘드시고 이렇게 손으로 잡는 것도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잡는 것도 힘드시고 이런데 제가 막 떠다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마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도와드리되 그죠? 이분이 할수 있는 거는 본인이 할수 있도록 안전을 옆에서 지켜주면 돼요. 자, 뜨거운 물 보고 뜨겁지 않게 뜯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죠? 뜨거운 물에 찬물을 좀 섞어서 그냥 따뜻하게 해서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주는 거. 그다음에 손에서 들기가 힘들다면, 컵을 들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해요? 손잡이가 있는 컵을 사용하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해주지. 아이고 할머니 뭐 드시다가 이거 화상 입으면 큰일 나니까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플러그나 콘센트, 전선 뭐 이런 것들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들에 잘못 접촉이 돼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의식이 아주 뭐 몽롱하거나 좀 혼돈이 심하신 분이 있어요. 혼돈 상태에 있는 분들, 또 특히 치매가 있으시거나 이래서 막 나중에 말기가 치매 말기 되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손가락도 막 넣고 이래요. 젓가락 같은 거 갖고 막 이렇게 쑤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 감전되죠, 그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양병원에 불나는 거 봤잖아요. 화재 나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라도 도망을 갔을 거예요. 대피를 할 건데 노인들은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대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더 피해가 많이 크다. 노인병원, 노인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그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불 나면 굉장히 대량의 어떤 인명피해가 나는 것은 움직이기가 많이 힘들어서 대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꼭 누군가가 옆에서 부축해 주던가 도와줘야지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응급, 그래서 이제 이런 노인들을 돌보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어떤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 집에서나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겠구나. 그죠?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염두에 좀 두셔야 된다는 거죠. 뭐 그냥 단독주택이면 바깥으로 나가기도 쉽겠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밑에서 불났는지 위에서 불났는지에 따라서도 대피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죠. 주로 이제 재가에서 할 때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하면은 그 시설에서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제 재가에서 하는 경우는 전적으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아파트에 만약 가시면 아파트 1층 같은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버리면 모시고 나가기도 쉽고 이런데 저 10층에서 불났다, 20층에서 불이 났으면 내가 사는 곳이 지금 25층인데 20층에서 불났으면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가야 되죠. 불이 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위로 가면 나 걸어 내려올 수 없잖아요. 그죠? 옥상으로 가서 구조 요청을 해야 되죠. 예. 구조 요청을 해야 되죠. 이제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이고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걷지는 잘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될까요? 오, 잘하시네요. 엘리베이터는 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가스가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스 흡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 흡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안 되고 비상구로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걷지도 잘 못하시고 이러면 또 계단으로 넘어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업고 갈 수 있으면 업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때 이제 부축에서 이동하는 방법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그 이명영 교수님이 또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팔을 걸고 조금 걸을 수 있으면 그렇게 간다든지 업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계단을 뭐 휠체어 타고 가기도 어렵고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가족이 있으면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뭐 부축에가 간다든지 이런 방법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집에서 아래든 위에든 어디서든 불이 난다면 이 집에서도 불 날 수 있고 그죠? 화재가 날 수 있고 이러면은 아 대피를 어떻게 그때 해야 될까 평소에 좀 생각해 놓은 거 하고 전혀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일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 순발력이 훨씬 털려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좀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골절이죠. 골절 521페이지 골절은 우리가 그 기초 지식에서 고관절 골절하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죠?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골절이라는 것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 골절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빨리 다른 문제가 더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더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입니다. 골절 환자 대상자를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다리에 만약에 무릎에 뭐 뼈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움직이면 막 소리가 난다든지 그죠? 통증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부동의 상태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옮길 때도 혼자서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들 것을 가져와서 옮기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런 걸 하려면 119에 전화해가지고 신고해서 119에서 와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렇게 손상 부위를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손가락을 그 가다가 그 노인 한 대상자를 돌보다가 가다가 뭐 이래 탁 걸려가 탁 바닥에 짚었어요. 짚었는데 갑자기 손을 손가락을 이렇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뭔가 손가락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손가락을 안 움직이도록 해 줘야 되죠. 펴 보세요. 오구리 보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보고 혹시 또 부어 오르는지 골절이 되면 당장에 이렇게 또 부어 오르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움직이기 어렵고 이게 정상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봐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혹시나 그렇게 하면서 골절만 있는 게 아니고 외상이 없는지, 외상이 생겨서 혹시 출혈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떤 경우에는 되게 날카로운데 받치거나 심하게 압박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 피부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뼈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다쳤을 때. 그래서 이런 뼈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관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골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상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 네모 칸에 있죠. 돕는 방법에 여기 보면 우리가 도와주려면은 이런 골절이 되었는지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정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떨 때 우리가 골절이다라고 생각하면 다 부딪히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죠? 못 봤는데 잘 못 긋겠다 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면 한번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두 쪽을 비교해 봅니다. 양쪽을 비교해 봤는데 한쪽이 더 굵어졌다. 그죠? 이렇게 하면 부종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양쪽이 지금 이렇게 맞춰 보면 한쪽이 달라요. 더 부어 있거나 이러면은 골절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만지면 굉장히 아파하겠죠. 그렇죠? 골절이 되면. 그리고 통증 부위의 부종이나 기능 상실, 움직이지 못할 때, 뭐 움직이지를 못하고, 뭐 펴지도 못하고, 그렇죠? 통증 많이 호소하고 이런 경우들 있죠, 그죠? 그다음에 막 억지로 움직이면 뽀득뽀득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확실히 골절이다라고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대상자를 도와주는 방법들은 일단 불안합니다. 뼈가 부러졌다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움직이지 마라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대상자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을 일단 시켜줘야 돼요.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본인이 혼자서 움직이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상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골절 때도 그죠? 손상 부위의 장신구, 반지나 팔찌 빨리 빼줘야 되죠. 근데 뭐 다리를 다쳤다 이러면은 뭐 위에는 팔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손에도 문제 없다 이럴 때는 뭐 장신구를 금방 뭐 빼거나 급하게 그건 안 해도 돼요. 다른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이런 뭐 다른 검사를 또 하잖아요. 그죠? 검사를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런 그 기증품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잃어버리거나 뭐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 잘 보관해 놓고 병원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엑스레이 같은 거 찍고 이러면 목걸이도 빼야 되고 이렇잖아요. 기본 병원에 가면 흉부 엑스레이를 찍죠. 근데 흉부 엑스레이 찍을 때 목걸이나 이런 거는 다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가서 사지에 사진을 발도 찍지만은 손도 뭐 이렇게 뭐 팔이 혹시 넘어져가지고 이랬으면 지금 다리가 너무 다쳐서 다리가 아파서 일단 하지만 팔도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혹시 찍어봐야 될 때가 있을 거니까 어쨌든 장신구는 빼주는 게 빼놓고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딱 다친 부위가 아니더라도 좀 제거해 주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상된 부위가 이제 뭐 손이다, 이렇게 하면 반지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빼줘야 되죠. 손상된 부위에 장신구를 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빼주는 게 좋습니다. 부종이 오면 빼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아까처럼 뭐 다리가 골절돼 있는데 팔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러면은 굳이 안 빼도 되겠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집에 보관을 해놓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골절이 되면 이게 굉장히 추위를 좀 타요. 그래서 그 담요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따뜻하게 덮어주는 게 필요하고, 상처 부위에는 아까 화상일 때도 찬물에 담가준다 했는데 골절일 때도 냉찜질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 부위에. 그래서 부종이나 염증을 감소해주는 그 기능이 있죠. 찜질을 해주면 조금 부종이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상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상처가 겉으로 봐서 상처가 있을 때 이거를 개방상처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게 깨지거나 찔리거나 이렇게 해서 피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개방상처죠. 그죠? 끓기거나. 그래서 이 개방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 이때는 소독된 끄즈로 이렇게 좀 덮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독된 끄즈로 덮어주고 나서 지혈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내 손으로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맨손으로 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검사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처음에 이분을 돌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 뭐 간염도 없고 결핵도 없고 뭐 아무런 뭐 다른 세균 감염이 없었어요. 내가 처음에 이분을 보기 시작했을 때는. 근데 내가 볼 때도 아무 증상이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계속 괜찮은 건 아니다. 계속 100% 괜찮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점점 쇠약하고 병, 이 노화가 진행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염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때는 없었던 결핵이, 그죠? 나중에 모르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연히 사진 찍어보니까 이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내가 피 나는 거를, 출혈되는 걸 그냥 만졌다 이러면 나도 피로 감염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접촉을 하다 보면 같이 그거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피를 만질 때는 왜 장갑을 끼라 하냐면, 뭐 결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그 피로 전염 감염하는 건 아니에요. 간염이나 혈청 질환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매독이나, 그죠? 또 뭐 간염이나 뭐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주로 잘 피를 통해서 감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혹시나 상처 부위에 이게 뭐 뼈가 이렇게 돌출돼 있다든지 보인다든지 이러면은 이걸 바라준다고 막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밀어넣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죠? 필요하면 부목을 좀 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집에 서랍자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 아니면 자 같은 것도 괜찮아요. 자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그 끄즈에 싸가지고 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끄즈 같은데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대줘도 괜찮아요. 다른 게 없으면. 아니면 젓가락 같은 거 해도 돼요.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을 너무 긴 거는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주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그칠그칠 할 수 있으니까 끄즈 같은 것과 이렇게 감아가지고 좀 부드럽게 싸서 이게 손가락에 딱 대고 이 손가락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하면 그냥 있으면 아무래도 막 움직일 수도 있고 받칠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 딱 받치 놓으면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대주는 걸 우리가 부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목을 대고 혹시 이 문제가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연락해서 처치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521페이지 보시면 꼭 알아두기 있죠. 근골격을 다친 경우 붓기 전에 장신구를 빨리 빼야 된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부모 팔다리가 부러졌을 때 뼈나 근육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되는 나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출혈. 출혈은 뭐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출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혈을 할 때는 대상자의 안전도 중요하고 우리가 돌보는 우리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혈은 우리가 보통 정상 성인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 몸에 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4.8 내지 5.7리터라고 하죠. 그렇죠? 피를 다 모아 놓으면 몇 대입니까, 이게? 그죠? 우리 한 대가 1.2리터인가요? 한 대가. 그죠? 피를 이렇게 우리가 대로 재면은 지금 5.7리터 뭐약 6리터라고 생각하면 다때 그죠? 5대 정도의 피가 우리 몸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0.95리터 그러니까 약 0.1리터만 출혈을 했다고 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다대 중에 한 대만 없어지면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상자의 혈액을 우리가 직접 만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혈액을 매개로 하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이 될수 있다. 우리도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하면 간염이나 또 아니면 뭐 메독이나 에이즈나 그죠? 이런 감염성 질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혹시나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막 하는 바람에 피가 내 손에 묻었다 이렇게 할 때는 빨리 비누나 물로 반드시 비누 갖고 씻어야 돼요. 비누 가지고 씻고 그다음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이럴 때는 손 씻기의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구석구석 손에 구석구석 잘 씻어야 돼요. 손에 여기 우리가 손마디 그죠? 손마디 손 안에 요 손금 있죠, 그죠? 이런 데도 다 골이 있기 때문에 균이 많이 들어 있다고 보고 특히 반지를 끼고 있으면 반지 벗고 씻어야 됩니다. 반지 안에 세균이 제일 번식을 잘해요. 반지 끼고 있으면 보통 우리 씻을 때도 반지 잘안 벗죠. 저는 사실 병원에 있다 보니까 내내 손 씻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뭐 결혼 반지는 다 잃어버리고 그죠. 아직 남편한테는 그 이야기 고백을 못했어요. 결혼 반지 잃어버렸다 소리 못했어요. 처음에 잃어버리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는 안 끼고 댕기면 좀 의심받잖아. 그죠? 또 그러니까 결혼했는 사람이 끼고 댕기야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거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랑의 증표니까 그게 그죠? 끼고 댕기야지 되는데 그걸 끼고 다니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손 씻다가 빼놨다 잊어버리고 가보니까 없더라고. 그래갖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똑같은 모양의 금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시 맞춰가지고 끼는데 그것도 또 얼마 안 돼가 또 잃어버렸어. 한 세 번쯤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기 묻고 이제 안 했죠. 그래서 반지 왜안 하고 다니노? 이런 물으면 아 그냥 우리 맨날 하도 손을 많이 씻어서 그냥 좀 깊숙하게 보관해 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는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반지 이야기만 나오면 좀 미안해요. 그냥.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그 출혈이 있을 때는 접촉 가능한 직접 접촉을 하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우리가 처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출혈이 많으면 빨리 지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혈의 원인이나 뭐 상처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혈이 심하면 지혈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임무죠. 가능하면 그 밑에 그림에 보다시피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이렇게 노출하고 그래서 장갑을 착용하고 만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출혈 부위에 멸균 꺼져, 소독된 꺼져를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좀 눌러줘야 돼요. 이때는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눌러주면서 압박 붕대가 있죠. 우리가 탄력 붕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깨끗한 탄력 붕대를 이렇게 감아주는데 탄력 붕대는 소독이 안 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흰 가제로 된 이런 붕대가 있어요. 그걸로 가지고 여러 겹 이렇게 이제 감아주면 돼요. 근데 감을 때 너무 탁 당기가 하면은 지혈은 잘 되지만 또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죠?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조금, 그죠? 뭐, 손가락, 아주 새끼손가락, 요렇게 넣었을 때, 약간 이렇게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주면 돼요. 이게 너무 막, 전혀 막, 이게 사이가 안 벌어지고, 이게 이어봐도, 탱탱 하면은 나중에 너무 조여가지고, 저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가 내중에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이 출혈 부위는 항상 어떻게 해요? 심장에서 낮게 높게. 왜 높게 위치를 할까요? 나오는 피가 심장에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높게 해야지 밖으로 덜 빠져나오죠. 이 나오는 피가 덜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정맥을 다쳤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게 들어가잖아요. 다시 바깥에서 정맥, 동맥으로는 어떻게 해요? 심장에서 피를 뿜어가지고 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사지로 보내주죠. 전신으로 피를 보내주죠. 근데 이 나왔던 피가 이제 영양을 공급하고 이제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씻고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게 정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어떻게 맞아요? 팔을 이렇게 내면 일로 놓습니까? 일로 놓습니까? 응? 위로 놓죠? 예. 그러니까 심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맥은 반드시 그렇게 주사를 놓죠. 그죠? 정맥 주사를.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야지 혈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적어지죠. 그래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이렇게 막 팔에 출혈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약간 올려주고,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가슴보다 이렇게 좀 올려주는 거. 그다음 다리에 있으면은 누워서 다리를 베개 같은 공가 가지고, 그죠? 조금 높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출혈은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 그 출혈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출혈 부위를 이제 우리가 도와줄 때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해준다 하는 거,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장갑을 꼭 착용하고 접촉해라, 그죠? 이게 혈액 매개 질환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죠. 약물 오남용 중독, 오남용이나 중독에 대한 부분은, 자, 고의로, 이게 이 오남용이나 중독은 어떻게 우리가 고의로 할 수도 있고 실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사실 노인 우리 요양보호 대상자들은 굉장히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감이 있어요. 뭐 우울증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더라도 그 밑바닥에 굉장히 우울증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 자꾸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죠? 삶의 그 질에 대한 굉장히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평생 남 도움을 안 받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옆에 요양보호사가 안 오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정신은 있는데, 그죠? 몸을 마음대로 못 쓰면 굉장히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 고의로 이렇게 약물을 너무 자기가 먹어야 될 양보다 많이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고의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분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관찰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약물 오용, 남용, 중독에 대한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참고에 있죠.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의사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오용이라고 합니다. 약물 오용. 그 다음에 남용은 의도적으로 약물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남용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 중독은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육체적 의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그 예를 들어서 이 중독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죠? 알코올 중독 같은 거,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많죠. 예, 약물, 그 알코올 중독들은 정말 의존 상태로 이렇게 그거 안 먹으면 불안하고 술이 안 들어가면 얘기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도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분은 또 박하수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박하수 안 먹으면 힘이 없어가 하루를 박하수로 시작하고 박하수로 끝내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박하수도 일종의 그 중독성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음료수도 그렇고 뭐든지 본인이 집착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중독이죠. 그죠? 그거 아니면 다른 게 만사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거 안 먹으면 힘이 없고. 그죠? 그래서 대개는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해주면 노인 대상자들은 그것만 먹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뭘 먹습니까? 누가 좋다 하는 거 다 먹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도 많은데 그 외에 영양제를 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용이나 남용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은데 비타민 종류 중에서도 뭐 C가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E나 이런 것들은 크게 많이 부족하지 않는데 계속 그거 좋다고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양제 되게 많이 먹죠. 저도 이제 영양제 몇 가지를 먹다가 요새는 좀 끊었어요. 될 수 있으면 안 먹고 한번 자연 음식으로 이렇게 먹어야지, 섭취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 예? 예. 예, 영양 음식으로 다 섭취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부족한 거는 그 영양제나 이런 것들로 섭취하지만 굳이 그렇게 먹지 않아도 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비타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푸른 채소들 굉장히 많으니까 충분히 내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섭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편식을 한다든지 식사를 제때 못 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C를 좀 그 건강식품을 좀 먹어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감기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비타민을 좀 투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대사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무턱대고 뭐 한때 비타민 C가 면역이 좋다고 비타민 C가 우리나라에 독났을 때도 있었잖아요. 희한해요, 그죠? 방울토마토 좋다 하면 그 다음 날 방울토마토가 없어요. 마트에 방울토마토가 동이 나죠, 그죠? 한때 비트가 좋다고 또 비트를 지금 많이 심죠. 그래서 심는 사람은 너무 많이 심어서 지금 돈 벌기가 어렵고 그죠. 먹는 사람들은 조금 열심히 먹다가 뭐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텔레비에 뭐 좋다 이러면 또 뭐 그게 또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뭐든지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냥 일상적인 부분에서 골고루 섭취하면 됩니다. 자, 이런 약물 오남용이나 중독인 경우에 우리가 노인들한테 관찰해야 되는 것은 이런 약들을 뭐 얼마나 처방받은 것 외에 여러 가지를 먹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는 거 우리가 한 사람이 여러 약품 막 건강식품도 먹고 그죠? 또저 옆에 집 할머니가 옆에 집에 계시는 분이 뭐 저, 내가 이거 먹으니까 좋더라면 나도 좀 더. 이렇게 먹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좋더라. 니도 한번 먹어봐라. 하고 친구들끼리 약도 나누어 먹고. 근데 다 건강 상태가 다르잖아요. 건강 상태가 다르고 영양 상태도 다르고 필요한 것들도 요구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죠? 그래서 친구가 먹었어 좋다고 내가 먹었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체질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게 약을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다약제 복용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약제 복용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여러 약품을 과도하게 먹는 것. 이것을 다약제 복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노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 그 기초 지식에서 했잖아요. 노화가 되면은 신장 기능이 약화되죠. 예.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또 뭐가 떨어지죠? 모든 몸의 신체 계통이 다 약화되죠. 그리고 대사나 이런 것들도 느리죠. 그렇죠? 소화 기능도 약화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먹었을 때 소화 흡수되는 것도 느리죠. 그다음에 이게 신장 기능이 약화되니까 독성이 빠져야 되는데 노폐물로 잘안 빠지죠. 그럼 몸 안에 남았다가 피로 돌아서 온 몸에 골고루 분배시켜주죠. 또 간은 어때요? 간 기능은 좋아지나요? 간 기능도 노화돼서 약해지죠. 그럼 간에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다 해독을 해줘요. 하는 기능이 있어요. 간이. 그죠? 근데 약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이런 것들을 해독을 잘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남아있는 약이라는 것은 건강식품이든 뭐든 우리 몸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꼭 부작용도 있어요. 반작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작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작용들도 다 있거든요. 두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는 나쁜 게 있고 그죠? 꼭그 나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빼주는 게 간이거든요. 해독을 해주는 게 간인데 이걸 못 해주죠. 그러면 몸에서 돌고 돌아가지고 어떻게요?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쁜 것도 채곡채곡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더큰 문제가 생기고 치료가 빨리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약제 복용이나 약물 오남용은 굉장히 피해야 된다는 거죠. 처방된 것만 먹고 나머지는 음식물로 골고루 섭취하고 정말 섭취할 수 없을 때 이야기해가지고 필요한 약만큼만 처방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뭐 약물 부작용도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그림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오남용이나 중독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524페이지. 의식이 없으면 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은 호흡이나 맥박이 있는지 빨리 확인해봐야 되죠. 그리고 없으면 구급차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약을 복용한 양이 많지 않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이나 용기 이런 거 있으면 반드시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료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토사물 가져가서 보여주고, 이제 색깔이나 아니면 토물의 종류, 거기에 뭐가 섞여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고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이분이 뭘 먹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근무할 때는 굉장히 노인들도 이런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와서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병이나 이런 거를 들고 오죠. 들고 오기도 하는데 일단 환자가 들어오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농약 냄새가 막온 응급실에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서 이거를 빼내주기 위해서 그 호스를 그 넣어가지고 막 빼내주죠. 그거를 그 해주는데 냄새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냄새 의식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적게 먹었을 때는 의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먹으면 농약은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농약을 먹고 오는 경우, 제일 싫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 약병을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죠, 그죠? 빨리 해독하는 약물을 어떤 걸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면은 마실 거나 이런 먹을 걸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물을 마시고 빨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물을 막 자꾸 많이 먹이는 수도 있는데 이때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질식하죠. 기도로 넘어가서. 네, 복용한 약물, 그러니까 먹고 문제가 되는 약물들의 설명서를 보면은 반드시 무슨 이렇게 이거를 먹고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라는 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설명서에. 그럴 경우에 대개 보면 뭐 구토를 유발시키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설명서가 없다면은 억지로 구토시키지 마라. 만약 설명서에 요거는 먹고 문제가 되면 빨리 구토를 시키라 이렇게 하면 뭐 바로 구토를 시킬 수도 있죠. 근데 구토가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막 손가락 집어여 가지고 구토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을 먹을 때는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는 3단계가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죠. 그죠? 525페이지. 단골 병원을 만들어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마음까지도 알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새는 뭐 동네 주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단골로 가는 의사한테 병원에 가서 단골 내 단골 의사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죠? 노인 대상자의 단골 의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약국도 맨날 가는 약국을 가는 게 좋죠. 그러면 약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지난번에는 이약 드시더니 이번에 약이 바뀌셨네요. 이렇게 알수 있도록. 그리고 약을 먹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약국에 전화해도 약사가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병원에서 처방했는 약도 있고 처방받지 않고 본인이 그냥 먹는 것도 있죠. 뭐 그리고 요새는 약초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 그죠? 한약 이런 것들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원에 가면 다 알려주라는 거죠. 의사한테. 내 단골 의사한테 내가 지금 뭐, 아이고, 뭐, 머리가 어질어질해가지고 빈혈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영양제를 좀 먹는다. 무슨 영양제를 먹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 본인이 먹던 약에 부작용이 있었다면은 그런 부작용을 좀 알려주는 거 그죠. 전에는 이약 먹으니까 굉장히 가렵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러고 몸이 막 좁쌀같이 뿔긋뿔긋 나더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약을 처방받고 뭐한달 후에 또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약을 먹다 보니까 뭐좀 빼먹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래서 약이 좀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처방이 조금 바뀌었어.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어르신들은 남은 약이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그거 다 먹고 5분 처방받은 약 먹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는데 안 된다. 이어서 먹지 말고 오늘 가서 처방받았으면 오늘 처방받은 약을 먹어라. 근데 약이 안 변하고 처방이 안 바뀌고 똑같으면 의사한테 전부 남은 약 계속 먹어도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고 먹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약을 복용해라는 거죠. 먹는 건지 아니면 점적하는 건지 뭐 안약 같은 것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연고인지 제가 그저께 아마 이야기를 드렸지 싶은데 아니면 이렇게 좌약인지 우리가 보면 가끔 좌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항문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질증이나 질에 넣는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먹는 약도 그냥 물로 삼키는 것도 있지만 녹여서 먹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혀 밑에 넣어서 녹여 먹으라 하는 약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식전에 먹으라고 하는 약들도 있고, 식후에 먹는 약도 있고, 식간에 먹으라고 하는 약도 있어요. 식사와 식사 중간 사이 먹는 것도 있고, 식후 즉시 먹으라 하는 약들도 있어요. 근데 뭐 식후 보통 30분에 먹으라 하는 약도 저는 늘그 환자들한테 식사하시고 바로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정설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식후 30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30분 맞추려고 하다 되게 꼼꼼하신 분은 시계 들고 앉았어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먹는 게 좋아요. 잊어버리기 전에 밥 먹고 나서 상 물리고는 바로 약을 잡수시는 게 좋다. 근데 식전에 먹어야 될 약과 자기 전에 먹어야 될 약, 뭐 식간에 먹어야 될 약,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그렇게 먹어야 되겠죠, 그죠? 수면제나 이런 것들은 밤에 자기 전에 먹어야 되겠죠, 그죠? 자기 한 시간이나 2시간 전에 그렇게 먹으면 되죠. 그리고 갑상선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 전에 먹으라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전에 먹으라고 하는 약들도 있죠. 인슐린 제제 같은 거,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혈압약도 가끔 식전에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혈압약은 식후에 먹는 거의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식전에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뇨약이나 혈압약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철분 제제나 이런 거, 골다공증이 있을 때 철분 제제는 반드시 밥을 먹다가 먹든지 식중에 먹든지, 그죠? 아니면 숟가락 놓는 즉시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이제 속이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칼슘이나 이런 거 먹으면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방법에 따라서 해주고, 여기 중요한 것은 녹차나 커피, 홍차,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약 흡수를 방해해요. 약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하고 같이 안 먹어야 된다. 그냥 평소에 좋아하면 한두 잔 정도 할수 있는데 약 먹을 때 이거 갖고 먹지는 마라 하는 거죠.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약 먹을 때 우유로 약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로도 약 먹는 거안 좋아요. 우유 따로 먹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그냥 물로 먹는 게 제일 안전하고 흡수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철분제제 같은 거, 이런 거. 또 칼슘, 이런 것들은 일정한 어떤 거하고 먹으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철분제제는 요거 시험 잘 나오는데, 철분제제는 오렌지 주스, 예, 비타민C, 그렇죠?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좋다, 그렇죠?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합니다. 흡수율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칼슘은 우유하고 같이 마시면 참 좋습니다. 칼슘을 먹을 때는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맞는 것은 철분제제하고 뭐하고? 오렌지 주스하고, 그 다음에 칼슘은? 예, 우유하고. 이렇게 궁합이 맞고, 자몽 주스는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그죠? 고지혈증을 떨어뜨려주는 약 있죠, 그죠? 이런 약 먹을 때 자몽 주스를 먹으면 더 나빠진다. 부작용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좋은 거는 철분 플러스 오렌지 주스, 그죠? 그다음에 칼슘 플러스 우유, 그다음에 안 좋은 거는 자몽 주스 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약이죠. 요거 시험에 참잘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꼭 알아두기에 있죠.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죠? 우유나 녹차, 커피, 카페인 음료는 약의 흡수를 방해한다. 예. 지금 나머지는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그렇죠?